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말씀 보고요. 4장 21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하죠.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같이 읽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 전해질지언정 당신의 은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낯선 이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가족들이 사용하는 방을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버릴 물건이 매우 많게 되어서 결국 대청소까지 하게 됐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었던 정체 모를 물건들, 한참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은 책들, 또 오래 사용하지 않은 장난감과 뭐 그릇이나 여러 물건들, 이번 청소로 참 많이 처리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문득 집이 가벼워졌다라고 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어도 분명한 변화는 있었습니다. 세상 버리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됐고 덜 소유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버리고 비우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버리고 비워서 변화를 얻겠다는 원리 기계에도 적용해 볼 일이 있었는데요. 엊그저께 금요일에 연합구역 모임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하루 종일 분주했는데 갑자기 작업하던 컴퓨터에 말썽이 생겼습니다. 설교문 작성하는데 저장도 안 되고 출력도 안 되고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다시 재부팅되고 막 블루스크린 뜨고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 그냥 내버려 뒀는데 가장 바쁜 날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급한대로 결국 OS만 다시 재설치했습니다. 작업물들은 남겨놓고 프로그램만 싹 다 지우고 다시 설치했는데요. 두어 시간 들여서 그 일을 했습니다. 바쁜 날 두어 시간 그냥 보내게 됐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사용하는데 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일을 겪으면서 공통적으로 제게 들은 생각은 조만간 대대적으로 다 비우고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건이나 책들 더 버리고 컴퓨터도 아예 포맷해서 새 것처럼 써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버리고 비웠을 뿐인데도 이 정도 변화가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버리고 비우면 좋겠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버리고 비워서 변화를 얻는다는 이 원리, 이런 원리가 또 즉각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과정이 하나 있지요. 다이어트입니다. 덜 먹고 운동해서 살 빼서 몸의 변화를 얻는 것. 다이어트는 버리고 비워내서 변화를 얻는 가장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겠죠. 몸이 비대하면 모든 일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뛰어도 거뜬하던 몸은 살이 찌면 걸어도 숨이 차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해진 몸의 살을 덜어내고 버릴 필요가 있지요. 그럼 건강도 찾고 실제적인 변화도 얻을 수 있고요. 버리고 비워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리. 이게 제일 필요한 분야는 사실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같은 원리를 적용한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하는 일 점점 늘어나지요. 근데 하는 일이 늘어나면 삶은 더 분주해질 거고요. 문제는 이런 삶의 분주함은 우리 영혼의 여유를 상실하게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린 작은 일에도, 작은 문제에도 쉽게 지치고 쉽게 낙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버리고 비워내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과 영혼을 단순화하는 것, 가볍게 만드는 그 과정은요, 앞서 말씀드린 일 중에 청소하는 일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어트는 모든 살을 다 적으로 여기고 빼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살 중에 아끼고 보존하고 싶은 살 갖고 계신 분은 없겠죠. 살은 다 적입니다. 그것들이 안 떠나서 문제지 지켜야 할 살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청소는 다릅니다. 청소는 버릴 것과 보관할 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해야죠. 이번 청소할 때 아내가 제가 버릴 책과 지갑 속에서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한 소리 들었지만 괜찮습니다. 저에게 다시 돌려줬거든요. 중요한 거는 기준을 세우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두어야 될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삶과 내 영혼에 선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요, 가차없이 냉정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영혼도 삽니다. 옛정, 사사로움 이런 것에 얽매일 여유 따위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러한 과정은 자기 영혼을 지켜가는 필수의 과정입니다. 특별히 예수로 사는 자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지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서 소유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가 삶에서 버리고 비워야 할 것들과 반대로 중히 간직하고 지켜가야 할 것을 알려주는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할 때 보면 21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죠. 21절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여러분, 바울은 21절에서요, 지금 자신의 글을 읽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의 우리에게 한 가지 가정을 하여서 묻습니다. 바로 예수와 그의 말씀에 관한 것이지요. 바울은 만일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테고 그것에 대해서도 깊은 배움도 있었을 것 아니냐 가정에서 묻습니다. 헬라 원문에서도 가정을 하여서 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구원과 진리가 곧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도 분명히 확인하여 주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 진리가 있음을 어떻게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 1장 13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도 함께 읽지요.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거죠. 그것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이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믿는 자로 하여금 삶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도 주의 말씀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세운 기준이 아닙니다. 진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고로 이 기준은 분명하고 정확함으로 곧 진리이신 주님께서 주신 것이 확인되어지지요. 이는 우리가 거절할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들에 따라 우린 이제 우리의 삶과 영혼에서 버려야 할 것들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할 수 있지요. 비록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로 뒤따라 온다 하여도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결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말씀에 순복한 자세만 필요할 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낙노 가문의 백만 장자 부모를 둔 귀한 상속자였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의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의 그 견문을 좀 넓혀주려고 세계 여행을 보냈더랬죠. 그런데 그 여행 중에 그는 선교의 소명을 받습니다. 이제 그는 오롯이 주께 헌신한 자가 되기를 작정한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에게 부모님 이제 나는 남은 일생을 선교사 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편지했다라고 합니다. 그 편지를 쓰고 그는 자기 성경책 뒷장에 이리 썼다고 합니다. No reserve.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보대는 이제 말씀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자기가 버릴 것들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그는 세상 것을 뒤로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의 일생 이제 변하게 되었을 때 그는 예일에 진학하고요. 당시에 전교생 1300명 중에 1000명이 참여한 성경 공부의 리더로 그는 사역했고 또 예일 호프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조직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리더십이 있었던 그를 졸업 후에 많은 기업들이 부르고자 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모두를 다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좋은 기회 다 버리고 뒤로 하고 그때 그가 성경책 뒤에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으리라.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만 보고 내가 취할 것들만 취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가 간직할 것들을 정한 그러한 글귀입니다. 보대는 이후에 프린스턴 신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마치고요. 그의 마음이 중국의 무슬림의 선교에 있게 된 바 그는 선교를 위해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던 길에 회교도들을 위하여서 선교 준비를 하고자 이집트에 머물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가 뇌수막염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도 못돼 그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의 나이 고작 26세 일. 그 즈음에서 그가 자기 성경책 뒤에 또다시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윌리엄 보덴의 삶은 세상 기준으로 보았었을 땐 참 박한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에 상관치 않습니다. 우린 예수와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보덴의 삶은 참 귀한 삶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버렸어도 내가 취할 것들을 가장 앞에다 두고 했던 이유들, 끝까지 포기치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삶의 이유들, 자기 삶에 대하여서 끝까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들, 그 모든 것은 그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며 보대는 자기 버릴 것과 지킬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로 구원받았음을 시인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영혼에 버릴 것과 지킬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데, 우리 함께 읽지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바울이 명령하는데요, 우리에게 썩어져가는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 죄 가득했었던 우리요.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만 충만했던 우리요. 바울은 그런 옛사람, 옛사람의 잔재들을 모두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뒤에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란 것과 대비되어지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삶의 변화를 옷을 갈아입는 그런 환복의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란 표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설명하지만 사실 바울의 명령은 뜻은 옛사람을 버리라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옷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옛날 옷은 잘 안 입습니다. 저 이제 이번 청소 때도 옛날 옷들 많이 버렸습니다. 옛 옷은 여러분 옷장의 공간만 차지하고 먼지만 앉을 뿐입니다. 내가 살 꼭 빼서 저 옷 입어야지 하는 옷이고 입는 옷이 없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 맞으면 버려야 합니다. 옛날 옷이면 버리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옛날 옷과 같은, 옛사람과 같은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말미에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이런 옛사람의 옷들, 옛사람의 것들, 우리의 삶의 구석에 잘 보관한다는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버리는 것만이 답이고요. 이런 거는 누구 줄 수도 없는 것 아닐까요? 그 외에도 우리가 가차없이 버려야 할 것들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버려야 할 것들을 또한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을 버려야 할지 자세하고 상세하며 신랄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버릴 수 있을 때, 해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영혼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움과 신선함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버리는 것만 있을까요? 물론 반대로 간직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3절에서요 바울은 한 가지 조건을 지금 말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변화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 말 많이 하지만 사실 명확한 뜻을 우리가 잘 찾아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할 때 여러분 24절 중반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그냥 간략하게 지나가는 듯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원문의 직역의 의미가 매우 흥미로운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것을 원문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처럼 창조된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창조된.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형상대로의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재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과정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해 주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이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재현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닮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24절 중반에서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버릴 것을 버림으로 얻게 되어질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죠.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닮아가면서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이제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말할까?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처럼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지금 언급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요. 이것을 입는 자가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형상을 입는 자라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주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영적인 덕목들이 우리 가운데에 겸비케 되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12절이 언급하고 있는 영적인 덕목들 잘 보십시다. 여러분 이 덕목들이요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언급되어져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 나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성에 더 주목하고 있는 영적인 덕목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에 새로움을 더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요, 그것은 오직 나에게만 있지 않고 나의 이웃과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더 잘 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믿어 예전 삶 버리고 주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씀으로 새로운 삶이 되어져야 할 이유는, 그 방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동시 성취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려고 하십니까? 왜 새로운 마음을 얻고자 하십니까? 영적인 변화를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 해볼까요? 여러분, 왜 난 잘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 믿음은 늘 제자리 같을까요? 내 믿음의 소망이 여전히 나에게 더 많이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복받고 싶고 내가 먼저 잘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바라보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보다도요. 내가 먼저 복받고 그것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만약 새로운 변화를 얻고자 소망한다면 그것은 새 사람 되라고 하신 주님의 뜻과는 상반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변화로서 주신 예시들이요, 여러분, 결국 그것은 나보다는 이웃을 향한 먼저 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믿음의 성장으로 도대체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합니까? 그것으로 내 안에 무엇을 더 채워가려고 하고 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의 명령과 기준은 나보다는 남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전에 농촌 봉사활동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가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잡초 뽑는 일인데요. 문제는 도시에서 온 제 눈에는 전부 다 똑같은 풀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뽑아야 할지 잘 모른 채로 논이랑 밭에 밀려서 들어갑니다. 일하다 보면 애써서 다 심어놓은 거 뽑아놓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몇 번의 경험이 쌓이면 구별할 줄도 알고 뭘 뽑아내야 될 줄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 농촌 봉사활동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작업시간입니다. 꼭 한낮에 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하지만 해 지기 전까지 하죠. 가장 더울 때 한여름 뙤약볕에 합니다. 그 밑에서 일하기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그때 일해야 하는 것은 여러 만철 지나 햇빛 받고 비 받은 잡초들이 한철 지나면 농작물보다 더 빨리 자라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는 농작물들 영양분 다 뺏어먹고 그것들은 쭉정이 만들고 자기들만 높이 높이 솟아올라 버린 잡초를 곧 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초들이 더 크기 전에 뽑아내 버릴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과 영혼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버릴 것들 천지이지 않을까요? 마음에 죄된 것들, 악한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버리기 힘들죠. 어렵습니다. 바꾸기도 귀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어렵습니다. 끝끝내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삶 구석에 있으면 여전히 내 영적인 성장은 갉아먹고 난 거기에 휘둘려서 시간이 지나도 자라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버릴 수 있을 때 버려야 하고 비워낼 수 있을 때 비워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싫더라도 내 삶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바라면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겠죠. 그것이 새로운 변화와 새 사람을 입을 한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여서 여름 다가고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1년의 삶을 올려드릴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얼마나 잘 키워 올려 주님 앞에 올 한 해의 영적인 결과로 바쳐드릴 것입니까? 추수하기 전 마지막 영적인 잡초들 버릴 것들 제외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얻기 위하여 내놓는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늘 분주합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많이 있음을 주님 우리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에 귀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결국 주께서 우리더러 변화라고 하신 이유는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여전히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웃과 영혼들을 위한 것도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살기 위하여서 변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이유들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들로 나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